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하원이 어제 연방정부의 일시적인 업무정지, 즉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상원은 이날 늦게 이 법안 검토에 착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하원은 앞서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230표, 반대 197표로 가결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정기 예산안 처리가 어렵게 된 데 따라서 임시방편으로 정부 운영을 한 달 동안 연장하는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상원이 오늘까지 이 임시 예산안을 가결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일시적인 업무 정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의회 관계자들은 국방 예산 확대와 이민 규제 등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입장차가 커서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상원 100석 가운데 쉬운 한 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예산 가결을 위해서는 60표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즉 다카 폐지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다카는 어린 시절에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해서 사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오늘 중동 지역 순방에 나섭니다. 펜스 부통령은 나흘 동안 이집트와 요르단,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펜스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발표한 뒤 이 지역을 방문하는 미국의 첫 고위 관리입니다. 이슬람 국가들과 여러 나라 지도자들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수도 인정 발언을 강하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텔 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당초 지난달 중동 지역을 순방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슬람권의 반발이 커지자 계획을 연기했었습니다. 복음주의 기독교도인 펜스 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은 친이스라엘 성향의 미국 내 복음주의 기독교인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번 중동 순방 중에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을 만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영국 주재 미국 대사관 신축 건물 개관식에 참석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오는 21일 영국 방문을 시작으로 8일간 유럽을 순방합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하지만 틸러슨 장관의 런던 방문 중 대사관 개관식에 축하 리본을 끊는 일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틸러슨 장관이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 등 영국 정부 고위 관리들을 만나 이란과 시리아, 리비아, 북한, 우크라이나 등 국제 현안에 관한 공동 관심사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런던에서의 미국 대사관 신축 건물 개관식은 일주일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 계획을 전격 취소하며 대사관 개관식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국빈 방문 취소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나쁜 거래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런던 최고의 위치에 있던 미국 대사관 건물을 헐값에 팔고 후미진 곳에 새 대사관을 지었다고 비난했었습니다. 프란체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남미 칠레를 방문해 미성년자 성추문 논란 은폐 혐의로 비난을 받고 있는 사제를 적극적으로 옹호했습니다. 교황은 어제 칠레 북부 도시 이키케에서 기자들에게 성추문 은폐 논란의 주인공인 후안 바로스 주교의 혐의가 사실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증거를 가져오면 그제서야 이야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칠레에서는 페르난도 까라디마 친부가 과거 수십 명의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면직당했고 바로스 주교가 이를 은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센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칠레 방문에 이어서 이날 오후 페루에 도착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과학자들이 혈액 검사를 통해 8종류의 암을 초기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방법으로 쉽게 발견하기 힘든 치명적인 암들도 포함되어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연구팀은 어제 세계적인 과학 잡지인 사이언스에 이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1,000명 이상의 암 환자들로부터 혈액 샘플을 채취해 검사를 한 결과 70%의 정확성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초기 검사법이 거의 없는 난소암, 간암, 위암, 췌장암, 식도암을 발견할 확률이 69에서 98%에 달해 의학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진입니다. 1월 19일 금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핵 개발을 통해 국제 비확산 체제에 도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다음 달 한국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고대하고 있지만 북한과의 접촉은 없을 것이라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미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한 새 대북금융제재 법안에서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인 개성공단 재개반대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 내륙 지방은 흐리고 새벽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9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7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 1에서 2.5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 사이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비확산 회의를 열고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핵 개발을 통해 국제 비확산 체제에 도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일리 대사는 국제 핵 비확산 체제에 북한보다 더 큰 위협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no greater threat to the inter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than that posed by North Korea. North Korea continues its reckless pursuit.
헤일리 대사는 18일 유엔 안보리의 대량 살상 무기 비확산 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안보리의 반복된 결의를 무시하고 무모한 핵무기 추구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자국민이 굶주리는 상황에서 핵무기를 추구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을 협박하면서 주변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안보리의 협력국들과 함께 이번 위기에 대한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법을 계속해서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work with our partners on the Security Council in pursuit of a peaceful diplomatic solution to this crisis. But let me say it one more time. The United States remains fully committed.
그러나 미국은 필요하다면 스스로와 동맹을 방어하는 데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의무를 충족하고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example that Kazakhstan set and the efforts of so many others to curb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will begin to unravel if this council cannot rise to the challenge. We call on all member states to fulfill.
안보리가 북한으로 인해 발생한 이번 도전에 잘 대처하지 못한다면 카자흐스탄이 만들어 놓은 선례를 비롯해 여러 나라들의 핵 확산 방지 노력이 흐트러지기 시작할 것이란 겁니다. 헤일리 대사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소련 연방이 붕괴한 이후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자국 영토에서 폐기한 뒤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가입했습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선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의 대량 살상무기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특히 미국과 영국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비롯한 참석국들은 북한의 핵 개발을 규탄하며 국제사회의 적절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안보리 1월 의장국 카자흐스탄의 누르술탄 나자르 바예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를 언급하며 NPT 정신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NPT 탈퇴를 지금보다 더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며 북한의 사례는 핵무기 보유의 야망을 품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유사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안보리는 결의안 채택을 통해 NPT 탈퇴국들에게 제재 등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은 직접 회의 대표로 참석해 북한의 핵 개발을 규탄했습니다.
Currently, however, the most worrisome situation seems to be the one in the Korean Peninsula, where provocative actions taken by the North Korean regime not only destabilized.
안드레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도발적 행동이 취해진 한반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악화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이 같은 행동은 모든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 뿐 아니라 모든 비확산 노력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영국의 마크 필드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장관은 북한에 대응한 안보리의 연합을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has repeatedly, continuously flouted our non-proliferation rules with deepening consequences for international security. We agreed that the DPRK's development of a nuclear program is illegal.
북한이 반복적으로 국제사회 비확산 규정을 어기면서 국제사회 안보를 악화시켰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불법이고 용납될 수 없다는 데 동의했고 가장 엄격한 제재를 부과했다는 설명입니다. 마크 부장관은 제재 조치가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안보리는 계속해서 연합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등은 최근 남북 간 회담을 시작으로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했습니다. 우 하이타이 유엔 주재 중국 차석 대사는 현재 한반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관련국들이 일치된 노력을 통해 이번 긴장 완화 분위기를 대화와 협상의 조건으로 만들고 핵 문제 역시 대화와 협상이라는 올바른 길로 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은 다음 달 한국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기를 고대하고 있지만 북한 측과의 접촉은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한국이 북한을 평창올림픽에 초청하는 과정에서 대북 제재를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북한의 올림픽 출전은 새로운 게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s participation in the Olympics is not new. Most recently, we note North Korea has sent athletes to the Olympics in 2012, 2014, and 2016.
캐티 아이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8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은 2012년, 2014년, 2016년에 열린 올림픽에도 선수단을 파견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의 국제 스포츠 경기 출전은 지금껏 대북 제재와는 별개로 꾸준히 이루어져 왔음을 상기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미국이 올림픽 경기에 참가할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며 현대 올림픽은 국가 간 평화적인 스포츠 대회를 위한 이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does not determine which countries may or may not participate in Olympic Games.
그러면서 미국은 그런 정신 아래 다음 달 한국에서 열릴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북 당국자들이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만날 계획은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There are no plans to meet with North Korean officials.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에 일치된 대응을 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의 발언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북핵 문제 해결 수단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임을 밝히면서 이제 김정은을 상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 켈리 비서실장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무슨 말을 한 건가요?
켈리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참모이면서 현안에 대한 발언에 매우 신중한 인물입니다. 그런 켈리 실장이 17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 남은 길이 없다며 이제 김정은을 상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켈리 실장은 미국이 그동안 북핵 문제를 뒤로 미뤄왔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 김정은을 상대해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예, 어떤 형태로든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하지 않고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 발언이 김 위원장과의 직접 협상을 염두에 둔 것인지 아니면 군사행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다만 북핵 문제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의미인 것은 확실합니다.
예, 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달리 남은 길이 없다는 것은 이 지금까지의 시도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뜻으로도 들리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다양한 형태의 대북 제재와 압박에 집중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를 포기하고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나오려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대북 제재와 압박의 목적은 북한이 조건 없이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예,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올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예,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켈리 실장은 제재와 압박과는 별도로 현 시점은 대화든 군사행동이든 양단 간에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발언은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료하기까지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켈리 장관의 발언 하루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탑재 탄도미사일을 미국까지 쏠 수 있는 기술에 거의 근접했고 매일 더 근접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앞서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레이스, 경주를 하고 있다며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남은 수단을 시도할 것이다, 뭐 이런 의미로 봐야겠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과 이미 대화를 했을 수도 있음을 내비쳐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켈리 실장은 이에 대해 묻는 질문에 북한과 열려있는 채널들이 있다면서도 답변을 피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스 국무장관, 뭐 켈리 비서실장은 한결같이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군사 옵션을 택할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좀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틸러슨 장관의 경고는 매우 분명합니다. 대화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북한은 스스로 군사 옵션의 방화쇠를 당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옵션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공격이 있을 경우 군사적 옵션이 있음을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그럼 북한이 결국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게 될까요?
예, 분명한 건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면 미국의 선택이 매우 좁아질 것이란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대북 군사 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 대화가 미북 간 대화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평창 올림픽이 끝난 뒤에는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긴장 국면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자,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17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고위급 회의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포괄적 범위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이 이번 회의에서 모든 범위의 군사 능력을 이용한 방위 공약을 확인했고 북한과의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는 한 한국과 주변 지역에 대한 순환 배치를 이어갈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른 시일 내에 제3차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와 함께 방산 기술 전략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고위급 회의는 북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넓은 미국의 외교 압박 캠페인과 전략적 정책 수립, 안보 협력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의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서주석 국방부 차관, 미국 측에서는 토머스 셰넌 국무부 정무차관과 데이비드 트라첸버그 국방부 정책부차관이 자리했습니다. 지난해 말 미국 상원은행위원회를 통과한 새 대북금융제재 법안에서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인 개성공단 재개 반대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원의원들은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 미 상원은행주택도시위원회는 새 대북금융제재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VOA가 새로 수정된 법안을 기존 법안과 비교해본 결과 현재 중단된 남북 경협사업인 개성공단 재개를 반대한다는 조항이 모두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의무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가하는 포괄적 대북 제재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제재의 법적 구속력을 더해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돼 주목을 끌었습니다. 또 북한에 억류됐다 지난해 6월 뇌사 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를 추모하기 위해 오토 원비어 대북 은행제재법으로 명명됐으며 짧게는 브링크법이라 불립니다. 하원에서도 유사 법안이 지난해 10월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의회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상원에 처음 발의된 이 법안에는 108번째 조항의 개성공단과 관련한 의회의 인식이라는 형태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미 의회의 입장을 명확하게 못 박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핵, 화학, 생물, 방사능 무기와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모두 폐기할 때까지 개성공단 재개를 해선 안 된다는 게 골자입니다. 법안은 개성공단 재개 반대 이유를 33줄에 걸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2006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첫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없으며 2011년 미국에서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로 발령된 대통령 행정명령 13570호에 따라 모든 북한산 물자와 서비스, 기술 등의 직간접적 수입이 금지됐다는 겁니다. 이어 2013년 미 재무부 테러리즘 금융정보 차관이 개성공단과 관련해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분명히 우리가 우려하는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점 등을 개성공단 재개 반대 이유로 들었습니다. 2016년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사실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이 북한의 개혁과 자유화, 군비 해제에 거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조건 없이 북한 당국으로 들어가는 개성공단 수익금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엄격하고 효과적인 시행에 필요한 금융 압박을 약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 등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전면 폐기할 때까지 현재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을 재개해선 안 된다는 미 의회의 분명한 입장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민주공화 양당이 법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돌연 삭제됐습니다. 조항이 사라진 시점은 은행위가 법안을 심의하기 시작한 지난해 9월 초에서 10월 말 사이로 풀이됩니다. 이 법안과 관련해 상원은행위는 지난해 11월 1일 민주공화 양당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고 당시 공개된 법안은 개성공단과 관련된 조항이 모두 삭제된 수정법안이었습니다. 양당 합의 후 수정된 법안은 엿새 뒤인 11월 7일 은행이 표결에 붙여져 만장일치로 가결됐고 현재 본회의 표결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관련 조항 삭제 이유에 대해 은행위 위원들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마이클 크라프 은행위원장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해당 조항 삭제 이유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공화당 대표로 법안을 발의했던 페투미 상원 의원도 말을 아꼈습니다.
I don't want to get into the discussion about that aspect of the evolution of the bill, but I think we're in a place now where we have broad bipartisan support. The administration supports it.
투미 의원은 17일 상원 건물에서 VOA 기자와 만나 개성공단 반대 조항 삭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법안 수정과 관련한 논의는 하고 싶지 않다며 그러나 법안은 폭넓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 벤 홀런 민주당 상원 의원은 개성공단 관련 사안은 은행위가 직접 관할할 문제가 아니라 외교위 소관에 더 가깝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s with any piece of legislation, it's a product of back and forth. I wouldn't interpret too much into the removal of that provision. It wasn't directly within the banking committee jurisdiction. It was mor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jurisdiction piece. So.
벤 홀런 의원은 이날 상원 건물에서 VOA 기자와 만나 법안은 검토를 반복하다 만들어지는 결과물이고 개성공단 관련 조항이 삭제된 것을 확대 해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안 최초 발의 시 공동 지지자로 참여했던 존 테스터 민주당 상원 의원은 개성공단 조항 삭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북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y guess is that if it has an impact on their economy negatively, we're going to take sanctions to make sure we're going to take steps to make sure their economy is negatively impacted.
공화당 탐 트리스 상원 의원은 초당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 개성공단 재개 반대 조항을 삭제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ll, I think it's probably purely driven by getting some bipartisan agreement. So it was generally speaking, when you see those sorts of provisions find their way out, it was purely on the basis of the needing the votes.
일반적으로 법안에서 조항이 삭제됐을 경우 이는 순전히 법안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받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은행이 민주당 간사인 셰러드 브라운 상원 의원은 이번 법안에 올릴 추가 대북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t's Crapo and I. It's a couple of people that are looking for some additional sanctions are part of this. So we're still.
브라운 의원은 크라프 은행위원장 등과 함께 상원 본회의 표결에 넘기기 전 추가 제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두세 개 정도가 추가될 것이고 그중 하나는 에너지 제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의 종교 탄압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미 공화당의 거스 빌리라키스 하원 의원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다른 주민들을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공화당의 거스 빌리라키스 하원 의원은 18일 의회 내 초당파 단체인 국제 종교자유 코커스가 개최한 북한 종교자유실태에 관한 브리핑에서 북한의 종교 탄압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Open Doors USA just reported that North Korea was the number one place out of 50.
국제 종교자유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빌리 라키스 의원은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 도어즈가 최근 북한을 세계 최악의 기독교 탄압 국가로 꼽은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북한이 기독교 신자들을 사회에 대한 위협이라는 제목으로 박해하면서 절멸해야 할 존재로 간주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어린이들마저 기독교 교인인 부모를 고발하도록 이용당하고 있다며 이런 일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서는 기독교뿐 아니라 국가의 지시를 받지 않은 다른 모든 종교들도 금지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빌리 라키스 의원은 이런 상황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s Kim Jong-un threatens with nuclear warfare, people are suffering without their most basic human rights.
핵전쟁으로 위협하는 가운데 북한 주민들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마저 갖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다는 겁니다. 빌리 라키스 의원은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다른 모든 주민들을 돕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최강혁 씨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에서 몰래 신앙생활을 하다가 체포돼 고문을 당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9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감독하는 과정에 친구의 배신으로부터 정체가 탄로되어 북한 국가 보위부에 체포되어 6개월이란 동안 보위부 감옥에서 온갖 고문과 고초를 당했습니다.
최 씨는 북한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자유가 박탈됐고 특히 종교 활동은 북한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로 간주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두만강을 통해 성경이 계속 북한으로 유입되는 등 북한에는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함경북도 지방을 통틀어서 7개부터 8개 되는 그룹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평남도, 항해도 지역을 포함하여 가정 단위 지하 교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 씨는 현재 북한에 약 15,000명의 지하 교인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대북 인권 단체인 북한 자유연합의 소전 숄티 대표는 북한의 우상화 실태를 설명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we can break down the idolization of Kim Jong-un, it will change the hearts and minds of the people of North Korea.
숄티 대표는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진실이 북한 주민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폴란드가 2년 안에 모든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당초 내년 말까지 현재 인원의 60%를 감축할 예정이었지만 새 대북 제재 때문에 일정을 앞당겨 전원 송환 결단을 내린 겁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북한 노동자를 내년까지 모두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18일 내년까지 북한인 근로자 절반 이상을 송환하려던 기존 계획이 유효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에 명시된 북한 노동자 관련 조항에 따라 송환 시점을 앞당기기로 지침을 변경한 겁니다. 앞서 폴란드 정부는 지난해 12월 1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국적자에 대한 노동허가서와 임시거주증 발급 중단에 따라 북한 근로자를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40%와 30% 줄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신규 노동허가서 발급이 중단됨에 따라 현재 노동허가를 받은 북한인 근로자들의 체류 가능 기간이 점차 만료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당시 폴란드 외무부는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자국 내 북한인 근로자 수를 462명이라고 밝혀 폴란드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2019년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 수는 194명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통과된 결의 2397호는 2019년 12월까지 해외에 파견된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내용을 새로 담아 폴란드 정부의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VOA에 2397호에 명시된 관련 조항을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새로 제시된 시기에 맞춰 북한 노동자 송환을 촉진시키기 위해 해당 항목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폴란드 정부는 이 같은 조항을 이행하고 노동자들 인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송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유럽연합 국가 중 유일하게 폴란드만 상당한 숫자의 북한 노동자를 국내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이 평창 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을 지지한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첫 경기에서 만나는 스위스는 단일팀 구성에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남북 단일팀 방안에 관해 검토할 것들이 많다며 20일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아이스하키연맹은 18일 VOA에 보낸 이메일 답장에서 남북한 단일팀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아이스하키연맹은 남북한의 예외적인 환경과 2018 평창 겨울올림픽이 제공하는 기회를 고려할 때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은 스포츠를 통해 사회 발전과 평화를 구현하는 올림픽의 이상을 긍정적으로 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연맹은 하지만 선수 확대 방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은 20일 열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남북한 대표단 등의 회동 결과가 발표된 뒤에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IOC는 18일 VOA에 보낸 이메일 답장에서 남북한 대표단이 20일 로잔에서 열릴 회의에서 그들의 생각과 제안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여러 흥미로운 제안들이 나오고 있어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회의를 통해 남북한 단일팀 구성 등 북한의 올림픽 참가가 올림픽 게임과 경쟁에 미칠 결과 잠재적 영향을 IOC가 신중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OC는 그러면서 남북 단일팀 구성과 북한 선수단 규모 등 이런 제안들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다른 나라 올림픽위원회와 선수들에게 미칠 파장과 관련해 많이 검토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IOC는 이런 사안들을 모두 검토한 뒤에 20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한은 앞서 17일 판문점에서 열린 차관급 실무회담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에 단일팀을 구성키로 합의했었습니다. 조명균 한국통일부 장관은 회담 뒤 단일팀에 북한 선수 대여섯 명이 추가 합류하는 것으로 남북이 합의했다고 말했었습니다. 한국은 참가 공식 인원인 23명을 유지하면서 북한 선수를 추가로 받아들이는 방침을 세운 뒤 IOC의 양해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장 한국과 첫 경기에서 상대할 스위스 아이스하키 연맹이 남북 단일팀 인원 확대 방안에 냉담한 반응을 보여 주목됩니다. 스위스 아이스하키 연맹의 야노시 킥 대변인은 18일 VOA에 남북한의 단일팀 확대안은 스포츠와 여자 아이스하키 팀에 많은 돈과 자원을 투입한 모든 국가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린 이런 조치가 공정하지 않고 경쟁을 왜곡할 수 있어 선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계 정치적 측면에서는 긍정적 신호가 되겠지만 아직 IOC나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안과 관련해 아무런 공식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북 단일팀을 지지한다는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의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말엔 우리 쪽에선 아무 할 말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스위스는 이번 평창 겨울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조별리그 B조에서 한국과 처음으로 맞붙습니다. 한국과 두 번째로 경기하는 스웨덴 아이스하키 연맹은 18일 VOA에 IOC나 IIHF로부터 이 사안에 관해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서 현재로서는 견해를 밝힐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B조엔 한국과 스위스, 스웨덴, 일본이 속해 있습니다. 23일 평창 겨울올림픽은 다음 달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평창과 강릉에서 열립니다. 뷰인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지적했습니다. 또 국제사회가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 지도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민들을 탄압하는 조치들을 강화했다고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가 18일 발표한 2018 세계인권보고서 북한 편에서 밝혔습니다. 북한 정부가 여행 제한과 중국의 협조를 통한 탈북자 단속, 외부 세계와 접촉한 주민 처벌 등을 강화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은 처형 위협과 실제적인 처형, 구금, 가혹한 여건 아래 강제 노동 등의 수단으로 주민들이 복종하도록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김 위원장이 끔찍한 인권 침해와 주민들에 대한 완벽한 위협으로 구축된 국가의 실권을 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권 문제로 북한 지도자들을 압박하고 국제적으로 북한 정권을 대할 때 인권 보호가 중심에 있도록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북한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주민들의 모든 시민적,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조직적인 정치적 반대와 독립적인 언론, 독자적인 시민사회, 노동조합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성이 부족하고 자의적인 체포와 범죄에 대한 처벌, 수감 중 고문, 강제노동, 처형으로 공포와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부가 성분 제도를 통해 고용과 거주, 교육 등에서 주민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또한 북한이 중국과의 접경 지역에 국경 경비대원과 감시 카메라, 철조망을 늘리는 등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도 접경 지역 도로에 검문소를 늘렸다며 특히 지난해 여름 기간 동안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수많은 북한의 인권 피해자들의 슬픈 현실은 선택 방안이 거의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에서의 시련을 무릅쓰고 제3국으로 탈출하든지 침묵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다른 나라 정부들이 자신들을 위해 정의를 요구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이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북한 지도부에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등 반드시 책임 규명과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BOA
워싱턴.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오늘부터 이집트와 요르단, 이스라엘 등 중동을 순방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시진핑 사상을 넣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에서 임시 예산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세계에는 지금 첫 소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중동을 방문하는군요.
네, 펜스 부통령이 이집트와 요르단, 이스라엘 등 중동 주요 국가들을 방문하기 위해 오늘 워싱턴을 출발합니다. 지금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한 불만이 상당한데요.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서로 자신들의 수도라고 주장하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아랍권 각국 지도자들이 반발하고 반미 시위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펜스 부통령이 현지를 방문하는 건데요. 이번 순방의 목적은 뭘까요?
펜스 부통령 측은 미래 세대를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물리치기 위해서 영내 미국의 동맹들과의 책무를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대테러전에 대한 협력 방안과 국가 안보 강화 방안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펜스 부통령의 중동 방문은 원래 지난해 12월에 예정돼 있었는데요. 이 의회 세제 개편안 처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발표에 대한 아랍권의 반발 등으로 연기된 겁니다.
예. 자, 그럼 순방 일정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펜스 부통령은 먼저 20일 이집트를 찾아서 압델 파타 엘시시 부통령 대통령을 면담합니다. 이집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선언을 무효화하고 철회하라는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한 나라인데요. 당시 결의안은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거부권으로 안보리에서는 부결됐지만 총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채택됐는데 이집트는 이때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집트를 방문한 다음에는 요르단으로 가게 되죠?
네, 펜스 부통령은 이집트 방문 다음 날인 21일 요르단으로 이동해서 압둘라 2세 국왕을 예방하고요. 22일부터 이틀 동안은 이스라엘에 머물게 됩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레우벤 리블린 대통령을 잇따라 만날 계획이고요. 또 의회 연설도 예정돼 있습니다.
예,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하루씩 머무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틀을 머물게 되네요.
네, 이 펜스 부통령이 이스라엘 주요 정치 지도자들과 만나고 의회에서 또 연설하는 일정이 있고요. 또 2차 대전 당시 나치 대학살에 희생된 유대인들을 기리는 야드바셈 추모관에 가는 일정도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예루살렘의 성지인 이 통곡의 벽을 찾을 계획이라서 주목되는데요. 이곳은 지난해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개인 자격을 강조하긴 했습니다만 미국의 현직 최고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방문을 하면서 뉴스의 중심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 이 통곡의 벽 방문이 주목되는 이유는 뭡니까?
네, 통곡의 벽은 예루살렘 제2성전의 서쪽 벽인데요.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울며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역대 미국 지도자들은 아랍권의 오해를 부르고 중동 정세를 불안하게 할까 봐 이곳에 방문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뭐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곳에 간 적이 있지만 취임 전 당선인 신분일 때였습니다.
예, 자 이렇게 예민한 장소를 방문하는 것은 이스라엘 측이 환영할 텐데 팔레스타인 당국자도 이번에 만납니까?
펜스 부통령과 팔레스타인 당국의 만남은 이번에 이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선언에 반발해서 펜스 부통령과 만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중국 소식 살펴볼 텐데요. 중국 공산당이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요?
네, 중국 공산당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베이징에서 진행한 19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 그러니까 뭐 줄여서 보통 19기 이중 전회라고 하는데요.
예.
여기에서 이 헌법 일부 내용 수정을 위한 건의를 심의 통과시켰다고 공보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중국 헌법은 지난 1982년에 제정됐는데요. 이후 네 차례 개헌이 있었고 마지막 개헌은 지난 2004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는 14년 만에 개헌이 되는 거죠.
예, 자 14년 만에 헌법을 바꾸는데 어떤 내용으로 수정을 한다는 겁니까?
네, 이른바 시진핑 사상을 헌법에 집어넣게 됩니다. 공산당은 공보에서 이번 헌법 수정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위대한 깃발을 높이 들고 19대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해서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세계 대표론, 또 과학 발전관과 시진핑 새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를 견지하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직 지도자인 시 주석의 이름이 헌법에 들어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 외에 헌법에 이름을 올린 중국 지도자는 이 마오쩌둥과 덩샤오핑뿐인데요. 덩샤오핑 이론은 사망 이후에 헌법에 삽입된 것이어서 생존해 있는 현직 최고 지도자인 시 주석의 지도 이념을 헌법에 넣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주요 중국어권 매체들은 시 주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지도자인 마오쩌둥과 같은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시진핑 사상을 넣은 것 외에 중국 헌법에 어떤 부분이 또 바뀝니까?
네, 반부패기구 설립이 있습니다. 앞서 언론은 국가감찰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헌법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고요. 또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3연임을 금지한 헌법 규정을 고쳐서 시주석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 부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 자 앞으로 개헌 어떤 절차를 남겨두고 있나요?
이번에 당 19기 이중전회에서 통과시킨 개헌안은 다음 달에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줄여서 전인대라고 하는 이 회의에서 상정이 되는데요. 전인대는 이 중국의 국회격입니다. 전인대 전체 대표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이 개헌이 확정되는 거죠.
예.
그동안 전인대가 당 중앙위 통과 안건을 부결시킨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시진핑 사상이 중국 헌법에 들어가는 것은 확실시됩니다.
예. 자, 이번 개헌안 통과 외에 이번에 그 19기 이중전회에서 다룬 안건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매 기수마다 두 번째 열리는 회의, 즉 이중전회는 주로 정부의 조직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요. 또 이에 따라 국무원, 인민정치협상회의, 전인대를 비롯한 당정군의 고위 인사를 다루는데요. 이번 19기 이중전회 기간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측근 가운데 한 명인 류허 중앙재경령 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부총리로 내정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당이 고위직 인사를 좌우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고요?
네. 중국의 유명한 인권운동가인 위원성 변호사가 19기 이중전회 개막일인 어제 국가주석 선출을 복수 후보들이 경선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공개 서한을 발표해서 파문이 일었다고 중국시보와 BBC 중국어 방송 등이 보도했는데요. 위 변호사가 그동안의 체제 저항 활동을 이유로 자격을 박탈당하고 출국 금지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에 끌려갔다고 타이완 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마지막으로 미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정치권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역시 임시예산안 통과 여부인데요. 임시예산안이 일단 연방 하원을 통과했군요.
네, 어젯밤 찬성 230대 반대 197로 이 임시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표결이 끝난 뒤에 기자들에게 이제 공은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에게 넘어갔다고 밝혔는데요. 라이언 의장은 연방정부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민주당 상원위원들에게 달렸다는 사실을 미국 시민들이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 임시예산안 처리가 상원 민주당 의원들에게 달렸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네,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 즉 의사진행 방해 규정이 있어서 이걸 막으려면 60표, 60표가 필요한데요. 현재 상원 의석 분포가 공화당이 51석, 민주당과 무소속을 합쳐서 49석이라서 이 공화당의 단독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지지가 있어야 하는 거죠.
예. 자, 그럼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현재 이 임시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어떤 자세를 보이는지 궁금하군요.
네, 대부분 임시 예산안 처리에 부정적입니다. 지난번 임시 예산안 처리에 찬성했던 민주당 상원 의원 9명이 이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도 임시예산안 처리를 막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이 임시예산안을 처리하지 않게 되면 연방정부가 부분적으로 기능을 중단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처리에 부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네, 자신들이 원하는 현안을 공화당이 합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민주당은 바로 다카,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다카는 아주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와 사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약 69만 명이 이 다카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이 다카를 없애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제도를 없애겠다면서 오는 3월 5일까지 대안을 마련하라고 연방의회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이 다카 문제를 예산안과 연계해놓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다카를 해결해줘야 예산안을 통과시켜주겠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아직도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다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군요.
네. 이 다카가 불법 이민자들에게 합법 신분을 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비판하는 보수파들의 목소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게다가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의 국경 장벽 건설 문제를 연계해 놓아서 합의가 더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화당 쪽에서는 국경 장벽 건설 항목도 들어가야 다카에 합의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이 장벽 건설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죠.
예. 자, 그럼 일단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고 다시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끌어내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공화당 측의 요청인데요. 일단 다음 달 16일 자정이 시한이 되는 이 네 번째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특히 이 상원의 민주당 의원 가운데 많은 의원이 이제까지 세 번이나 임시 예산안을 처리해 줬는데 그래도 다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오늘 이 상원 표결에 올라올 임시 예산안에 반대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예. 자, 임시 예산안 시한이 19일 자정인데 이때까지 임시 예산안이 나오지 않으면 연방정부 기능이 완전하게 중단되는 건가요?
완전히 중단되는 건 아니고요. 국방이나 해외 출입국 관리 같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서 그리고 사회보장 업무 같이 사회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부서는 업무를 계속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인터넷 트위터에 연방정부가 부분 폐쇄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불법 이민과 취약한 국경을 원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구름이 많다가 오후 들어 맑아지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영하 3도에서 낮 기온 영상 3도, 남포 아침 기온 영하 3도에서 낮 기온은 영상 2도,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6도에서 낮 기온은 영상 1도가 예상되고요. 강계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은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맑은 하늘 회복하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은 영상 5도, 개성 아침 기온 영하 4도에서 낮 기온 영상 7도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역시 구름 다소 끼겠지만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은 영하 5도에서 낮 기온 영상 7도, 풍산 아침 기온 영하 18도에서 낮 기온 영하 6도, 원산 아침 기온은 영하 1도에서 낮 기온은 영상 5도가 예상되고요. 삼지연 아침 기온 영하 18도, 낮 기온은 영하 12도 기록하겠습니다. 해상은 구름이 다소 끼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1에서 3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가 예상됩니다. 1월 19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투데이 3부, 저는 조상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워싱턴에서 열리는 낙태 반대를 위한 45회 생명을 위한 행진 집회에서 연설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백악관에서 위성을 통해 영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 집회에서 연설하는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1987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그리고 2003년에서 4년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 행사에서 영상을 통해 연설했었습니다. 낙태 반대 운동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낙태 절차를 불법화하려는 자신들의 노력을 지지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낙태 금지단체인 생명을 위한 국가권리위원회 캐롤 토비어스 회장은 아기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낙태 옹호단체들은 강제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 낙태를 금지할 경우 여성들의 건강과 복지,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이 어제 연방정부의 일시적인 업무정지, 즉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상원은 이날 늦게 법안 검토에 착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하원은 앞서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230표 대 반대 19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예산안은 정기 예산안 처리가 어렵게 된 데 따라 임시 방편으로 정부 운영을 한 달 동안 연장하는 조치가 핵심입니다. 상원이 오늘까지 이 임시 예산안을 가결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일시적인 업무 정지에 들어갑니다. 의회 관계자들은 국방 예산 확대와 이민 규제, 국경 장벽 등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입장차가 커서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과학자들이 혈액 검사를 통해 8 종류의 암을 초기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방법으로는 쉽게 발견하기 힘든 치명적인 암들도 포함돼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팀은 어제 세계적인 과학 잡지 사이언스에 이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1,000명 이상의 암 환자들로부터 혈액 샘플을 채취해 검사를 한 결과 70%의 정확성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장 쉽게 포착한 암은 난소암, 이어 간암과 위암, 췌장암, 식도암, 결장암, 폐암, 유방암 순으로 발견됐습니다. 이 가운데 초기 검사법이 거의 없는 난소암과 간암, 위암, 췌장암, 식도암을 발견할 확률이 69%에서 98%에 달해 의학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검사가 보편화되면 암을 조기에 발견해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국제의학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 환자들이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효율성 등을 추가로 검사하고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일반화되긴 힘들다고 연구진은 덧붙였습니다. 비오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오늘 중동 지역 순방을 위해 출국합니다. 펜스 부통령은 나흘 동안 이집트와 요르단,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펜스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발표한 뒤에 이 지역을 방문하는 미국의 첫 고위 관리입니다. 이슬람 국가들과 여러 나라 지도자들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수도 인정 발언을 강하게 비난했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당초 지난달 중동 지역을 순방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슬람권의 반발이 커지자 계획을 연기했었습니다. 복음주의 기독교도인 펜스 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은 친이스라엘 성향의 미국 내 복음주의 기독교인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영국 주재 미국 대사관 신축 건물 개관식에 참석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오는 21일 영국 방문을 시작으로 8일간 유럽을 순방합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하지만 틸러슨 장관의 런던 방문 중에 대사관 개관식의 축하 리본을 끊는 일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틸러스 장관이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 등 고위 관리들을 만나 이란과 시리아, 북한 등 국제 현안에 관한 공동 관심사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지도력에 관한 국제사회의 지지도가 조사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 세계 134개 나라와 지역에서 실시해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에 대한 지지율은 30%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48%를 기록했던 전임 오바마 행정부와 비교해 18%가 떨어진 겁니다. 이상 VOA 세계 뉴스 김영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매일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5840kHz와 1157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9335, 9800, 997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